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부약 3페이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듣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네. 제가 요즘 그 드라큘라가 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해가 져서 깜깜해지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요. 비 오는 날은 원래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비가 안 오더라도 구름이 아주 짙게 끼는 날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는 반대로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은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맑은 날 밖에 나갈 때는 진짜 눈만 빼놓고 온몸을 꽁꽁 싸요. 목도 싸고 얼굴도 싸고 그다음에 손에는 장갑까지 끼고 꼭 하고 나가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 제가 8월 말쯤부터 햇빛 알러지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거기에 그 두드러기가 나고요. 그 두드러기가 그 굉장히 심하게 부풀어 오르고 또 가렵고 따갑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돼가지고 되는데 잠을 못 자요. 그리고 또 몸에서 햇빛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요새 알았는데 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히 정수리 주위인데 정수리 주위에 그 햇빛 알러지가 생겨서 두드러기가 나면 그 두드러기가 가라앉을 때 그 머리가 같이 빠져요. 그리고 구멍이 뽕뽕 뚫리더니 요새는 그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서 보면 전 그래요. 상당히 많이 그 흉해 보이고 머리가 뻥 뚫렸어요. 제가 9월 달에 교회에서 제 뒤통수를 찍은 사진이 저 집에 있더라고 봤는데 요새 비교해 봤더니 몇 달 사이에 엄청나게 심해졌는데 그래서 가끔씩은 좀 더 빠진 머리를 밀어버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제가 그걸 굉장히 뭐 신경을 쓴다거나 또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유가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내가 그건 이혼 사유가 아니니까 괜찮다고 말해줘가지고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풍산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고요. 죄송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많이 거쳐온 많은 이들들에 비하면 그 제가 요새 이번 주에 이제 부모님이 가시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면 옛날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생각난 그 사진이 아주 동영상처럼 쫙 흘러가는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1976년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병원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제 양말을 신기면서 펑펑 울던 그걸 본 기억이 있어요.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니까 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저를 이제 데리고 나오시면서 양말을 신길 때 뭐 앞이 안 보일 정도 우셨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서 있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 정도가 햇빛 알러지 정도가 됐으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고민하지 않지만 뭐 가려운 거 정도니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을 그런 그 시절을 거쳐서 그 이후로부터 벌써 거의 50여 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생각 그 그 기간 동안 함께 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본문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정말 유명한 내용이죠. 인류에게 죄가 처음 들어오는 건 장면입니다. 그 제가 사랑의 교실 친구들에게 이 장면을 설교할 때는 그냥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죄다 이 정도로 쉽게 설명을 하는데 그 말이 맞긴 한데 오늘은 그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죄가 들어온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함께 자세히 나누기도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맨 마지막 그 7절하고 6절의 마지막만 빼면 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그 내용들입니다. 우선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드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나와 있죠. 근데 간교하다 이그 단어가 재밌는 단어예요. 본문에서는 상당히 그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요. 제가 누구에게 집사님 참 간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전쟁 시작이죠. 그날부터 그 집사님과 저는 다시 볼수 없는 사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또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잠언 12장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제가 아까 집사님 정말 간교하세요 했는데 또 반대로 그 어떤 집사님에게 집사님 정말 슬기로우세요. 이건 좋아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간교하다하고 그 잠언에 나온 슬기롭다하고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뭐 이렇게 슬기롭다, 간교하다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원래 뭐 쉽게 뭐 생각하자면 신중하고 판단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어떤 능력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좋게 사용하면 슬기롭다가 되는 거고 나쁘게 사용하면 간교하다가 된다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그래서 들짐승 중에 뱀에게 그 능력을 가장 많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는 뜻은 물론 그 뱀이 이제 이 성경은 이런 이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쓴그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의 가치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간교하다고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 간교함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짓기 전인데 왜 뱀이 간교하냐 했을 때 성경을 쓰는 시기가 한참 뒤래서 판단을 해서 뱀이 간교한 걸 판단한 것이지 하나님이 간교함을 주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져요. 1절 하반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런데 이 질문은 살짝 비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을 살짝 꼰 가짜 뉴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처음 주신 명령과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원래 가짜 뉴스라는 게 사실 90에 가짜 10 섞어가지고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보여서 그러네 하고 넘어가게 만드는, 여러분 가짜 뉴스 넘어가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다는데요. 우리 원래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같이 한번 볼게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국어 공부를 잠깐 해보면요.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모든 나무의 실과란 뜻이죠.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모든 any 뭐 어떤 나무의 실과든 다음에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되는 뭐예요? 마음대로잖아요. 네 마음대로 먹되. 그러니까 동산 모든 나무는 네 마음대로 먹되.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한 가지만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위해 모든 종류의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창세기 기자가 이렇게 강조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그러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자유롭게 알아서 네 마음대로 먹어라,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을 뱀은 살짝 틀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살짝 피크려요. 이렇게 바꾸는 거죠. 동산 모든 나무를 먹으라고 하셨는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고 훅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훅 치고 들어오면서 이른바 미끼를 던진 거죠. 그걸 하와가 딱 물어버려요. 그래서 뱀의 질문에 대한 하와의 대답이 오늘 그 3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의 대답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명령과 살짝 달라져요.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임의로 먹으라고 풍성하게 주셨는데 하와는 동산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무슨 말이냐면 풍성함이 좀 빠진 느낌이 든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살짝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금지된 나무를 특정해 주시고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까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그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정도로 끝나요. 왜 먹지 말고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하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먹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특정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이유를 자기 입으로 말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만지지도 말라는 말까지 추가해서 얘기를 해요. 성경에는 설명이 없는데 하와가 왜 그랬을까 우리는 오늘 그 본문의 뉘앙스를 가지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뱀과 하와의 대화 자리에 내가 들어가 했으면 어떤 느낌일까. 그래서 아마도 하와에게는 불만이라는 표현은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지 어쨌든 불만 비슷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인간에게 그 창조물이 너희는 창조물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어떤 한계를 두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 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사람이 자기가 피조물임을 잊고 하나님께 되려고 하지 못하도록 한계를 지어주신 것인데 그런데 하와는 그 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말로 그 뱀과 하와의 대화를 바꾸면 대충 이게 아닐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뱀이 얘기해요. 반말로 할게요. 하와야, 하나님께서 저 동산나무 열매 하나도 먹지 말래? 그러니까 하와가 대답하는 거죠. 하와의 감정이 있다면 제가 상상한 감정이 에이 몰라. 동산나무 열매는 먹을 수 있는데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는데나 뭐래나 짜증나. 뭐 이 정도의 그런 대화가 아니었을까 제가 상상해봐요. 제가 사랑의 교실 애친구들하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좀 그러겠는데, 어쨌든 근데 아직 죄를 짓기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생겼을까? 저는 다음 구절 한번 보고 싶습니다.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아니하리라. 뱀이 본성을 드러내는 거죠. 절대 안 죽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와요.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거는 맞는 말이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그렇게 안다고,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이 피조물이고 또 피조물로서 갖게 하신 한계를 뛰어넘으라고 지금 유혹하는 거죠. 그 한계 깨버리라고, 하나님같이 되라고. 사실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있어 왔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가인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제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나 제물의 문제로 생각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됐는데, 가인은 자기가 제사의 주인이 되어서 제사를 받지 않은 하나님께 불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 불만을 동생을 죽임으로써 터뜨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두려워한 인류가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 심판을 하더라도 인간들이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아주 높게 바벨탑을 쌓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미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모습도 있다는 거죠. 죄의 심판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심판을 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서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지금도 뭐 하나님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할까?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절, 죄송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이 안 되죠. 여자가 금지된 나무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대요. 아직 죄를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하와의 내면에는 어떤 욕구,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제가 히브리어는 잘 못해서 영어로 번역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겨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것을 desire라고 표현해요. 어떤 갈망이나 갖고 싶은 원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무언가에 대해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마음, 무언가 그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마음이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이미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갈망이, 디자이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뒷장에 또 한 번 나와요. 4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 아벨은 제사는 받고 자기 제사 받지 않는다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죄의 소원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죄를 소원하고 사람은 죄를 향해 간다고 하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디자이어, 갈망을 다스려서 선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라는 말씀을 가인에게 주셨는데 이 죄의 소원, 이것이 바로 그 디자이어로 똑같은 단어로 번역된 것이에요.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범하기 전에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무조건 악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앞에서 언급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간교하다고 슬기롭다가 같은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단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닌데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악한 쪽으로 가면 간교하다가 되고 선한 쪽으로 가면 슬기롭다가 되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칼이 있어요. 그 칼을 도둑놈이 들면 나쁜 거잖아요. 근데 엄마가 들어도 나쁜가요? 아니요. 엄마가 들면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라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지. 무언가를 향한 갈망이 죄를 향하면 죄를 더 많이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되지만 선을 향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와는 이 그 어떤 갈망 디자이어를 자기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 호기심, 자기 갈망을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죠. 하와의 갈망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은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그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와는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보다는 피조물이라서 제한해 두신, 사람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제한해 주신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한 가지의 불만을 가지게 될 때, 하와가 불만을 가졌을 때 죄가 세상에 들었다는 거죠.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내게 금지된 것,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었을 때 죄가 세상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을 때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을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럼 하와가 죄지을 때 아담이 어디 있었을까? 어디 있었죠? 같이 있었죠? 근데 왜 안 말렸죠? 제 생각에는 둘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지어서 나쁘고 아담이 두 번째 죄를 지어서 덜 나쁜 게 아니고 둘이 똑같아요.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둘이 똑같은 거예요. 하와가 더 나쁘고 아담이 덜 나쁜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그 알고 계시라고 얘기해 드린 거고 우리는 기도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가 갖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아직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무언가를 보는 그 마음으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뭔가 부족한 것이 보여서 그보다 나은 무언가를 그 바라는 욕망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인류 역사를 볼 때도 인류 역사가 조금 더 나아지게 오게 된 원동력은 바로 그 욕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조금 나은 것, 내가 없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위해서 애썼던 모습들은 좋은 세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고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한 것이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더 열심히 살고 싶은데 몸이 좋지 않아요. 건강이 나빠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필요한 건강 주세요. 나쁜 기도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또 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나누는 아이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아이들을 되게 해주세요. 또 뭐 제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존귀함을 가릴까 걱정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인정하고 또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망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내가 하는 기도 제목들이 이미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보다 더 크게 보인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은혜인 줄 간과했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어쩌면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보다 너희들이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말라고 그런 의미로 금지하신 선악과에 대한 불만, 거기에 대한 갈망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풍성한 은혜를 가볍게 여겼고, 그래서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도전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각 모든 나무의 실과를 내가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강조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각종과 이민은 빼고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주셨는데 그걸 받은 하와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이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정말로 그 받을 것을 받았다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은 그들이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대신 아직 주지 않으신 것, 그래서 피조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더 큰 욕망, 그것들을 넘어서고 싶어하는 유혹, 욕망들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를 잊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제한하신 거야? 그리고 왜 나에게 저걸 주지 않으셨나? 그런 것들이 마음을 뺏긴 결과로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그리고 한계를 넘어섰고, 그리고 결국 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는 은혜를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 해도 정말 풍성한 은혜였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그런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잡아서 도마에 이미 올려놓은 고기를 대하듯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 적어주세요. 저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간다는 거죠. 물론 그 갈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모두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삶이 조금 더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부족하고 약한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바꾸려는 노력과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마음껏 먹게 해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만나더라도 이미 주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먹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뒤로 미루어 놓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갈망에 따라서 기도를 하되, 오늘 부른 찬양처럼 우리의 기도가 먼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세워보고 감사하는데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갈망과 원함, 부족함을 아뢰는 기도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고 세워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제가 미국에 온 지 13년 만에 그 추수감사절에 그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요. 친구 목사가 초대해서 갔는데 이제 기도하고 식사를 시작하려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잠깐 하더니 한 가지를 제안하더라고요. 그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올해 2020년이요, 작년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한 가지씩 말해보자. 그래가지고 아주 어린 친구부터, 많이 어리진 않은 친구부터 나의 많은 사람까지 다 고백하게 하는데, 정말 듣고 있는데 어린 친구들은 어린 아이들 나름대로,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나이 드신 분대로 감사 제목들을 듣는데 듣고 있는 것만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추수감사절인데 정말로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아니신 분들도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들이 무엇일까? 나에게 풍성하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들 세워볼 수 있는,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와가 했던 것처럼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다 고백하는 것처럼 당연히 좋아야 할 걸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지 말고 정말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마음껏 먹게 해주신 풍성한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지난 1년도 우리의 삶도 그런 풍성한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이미 주신 은혜들에 대해서 뭐 앞으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지만 그 전에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감사가 그 평생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부족한 자를 예수 믿게 하시고 날마다 인도하신 은혜가 그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였다는 고백이 가득한 추수감사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런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에 함께 하시어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은혜이고 기도 응답임을 깨닫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